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값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확신하고 평안과 자신감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즐거이 보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를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새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응답을 기대치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치우친 생각과 행실을 바로잡아 주시며 자신과 이웃을 돌보지도 않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영을 그 심령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새로운 도약의 길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적으로 견고하고 풍성한 가정과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과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병들고 심령이 고단한 이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속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심령이 되살아나는 공급이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펴주시고 온 가정이 기도로 연합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능히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임 모임마다 넉넉한 은혜로 채우셔서 주의 백성들이 항상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모든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십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1등하는 작품은 곧 세계를 석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1등하는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변호사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법정을 오가며 주변 사람들과 있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변호사이기에 그녀의 삶에서 두 장소를 오가며 두 개의 질서를 마주합니다. 법정에서는 법정의 질서대로 활동합니다. 작은 농담이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자리입니다. 한마디도 재판장의 허락 없이 할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상대는 검사인데, 검사는 피고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피고의 죄상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죄의 심각성을 명백히 드러내어서 재판장이 정의를 실현할 것을 요청합니다. 반대로 변호사인 주인공은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피고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적어도 그의 형량이 가벼워지거나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받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무엇이 정의가 되는지를 치열하게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질서 아래에 갑니다. 아버지는 재판장과 달라서 아버지 앞에서는 틀린 말을 해도 됩니다. 모자란 말을 해도 비난받거나 정죄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농담도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인공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생활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녀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채워주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두 현실 아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두 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이른 대로 율법 아래의 현실입니다. 죄상이 조목조목 고발되고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20절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검사의 역할처럼 대상자의 죄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율법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정죄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드러나 죄에 따라서 재판장은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들의 합당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나오면 새로운 선언이 나오는데,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던 십자가 아래의 현실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납니다. 율법 아래의 삶은 그 기준이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만족시키면 의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의 기준은 아버지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에게 잘하면 효자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기준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평화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서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한 심판받을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의가 등장했고, 그것은 관계적인 신뢰, 즉 믿음이 있으면 차별이 없는 모든 이에게 유효한 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의가 있으면서도 이런 새로운 의가 필요한 이유는 명백한 것입니다. 23절에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실존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중독, 내로남불, 아전인수격의 처신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족속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적 후진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도 아니며 배움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 민족,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낭만주의적인 철학 사조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현실에서 구현된 적이 없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만 보더라도 작은 중독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육체도 지식도 의지도 감정도 노예된 상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기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한계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영광의 기준을 낮추어 주십시오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휴가철이라서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호텔만 하더라도 별이 몇 개 몇 개 하는 그런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형편이 이르니 이 정도 지으면 별 다섯 개로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당이 몇 개 있는지, 방이 몇 개 있는지, 수영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기준에 따라 가는 거지 나라가 어떻든지 도시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 형편 따라서 등급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호텔만 해도 그런데 우리 형편이 어떠하다고 주님께서 그 영광의 기준을 바꾸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감히 바꿔달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지구지순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법이 아니라 관계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수평적 세계를 다루는 법으로는 그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에서 3계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 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조금이라도 내 의를 더 세워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이런 수직적 관계를 통한 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옛날에 힘 있는 사람들끼리 사람을 노예로 팔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 노예 중에는 사고를 치고 죄를 짓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국가적이거나 도시적인 반란에 가담한 것과 같이 죽을 죄를 짓는 노예도 있습니다.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은 채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타국의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죽일 것이 뭐 있습니까? 어차피 죽일 사람이라면 이 노예를 나에게 파세요. 어차피 다른 나라로 데려갈 것이니 이 나라에는 손해될 것도 없고 금전적 이익도 생깁니다. 은삼십을 달아주고 이 노예를 사게 되면 순식간에 이 사람은 이 나라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정죄되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24절의 표현 그대로 속량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다른 이가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되는 속량의 길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이보다 내가 의롭다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철저히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스스로 죄의식에 모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의식에 매여 있으면 기도조차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늘 자기 죄를 묵상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믿는 자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27절의 말씀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하고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치르신 값은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인 인정하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인정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인정이 안 되어서 혼돈 가운데 사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질문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를 바로 적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고 율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서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이 전제되고 주어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원류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면 네가 구원되겠다, 이걸 지키면 홍해를 건너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를 열어 구원하시고 광야의 대로다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구원이 먼저 있고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 이제 이와 같이 살아가자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철저하게 선포하면서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완전히 전적으로 포기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 있고 그때부터 믿음이 쌓이고 그와 같이 되어야 사실상 좋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잘난 척이 멈추고 비판이 멈추고 죄의식이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삶에 의가 있고 자유가 있고 인간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소간의 조그만 의를 행하되고 공로가 된 것처럼 조금 선을 행하되고 해서 그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고 좋은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고 마침내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죄를 묵상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다시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구원받는 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공덕이 부족한 것 같은 불안과 남을 판단하는 교만은 없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인정하는 바른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셨지만 우리가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나의 기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되 구원받는 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자유가, 그와 같은 기쁨이, 그와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